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에 데이비드 스트렐 예비역 공군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태 차관부를 비롯한 일부 고위 관리들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5년 이상 공군에 근무한 스트렐 지명자가 비행 조종사와 지휘관 그리고 한국어 학자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5년 준장으로 예편한 스트렐 지명자는 현재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하와이에 있는 이스트 웨스트 센터에 선임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스트렐 지명자는 미 합동참모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냈으며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도 근무하는 등 동아시아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가 대북 교육이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자국민 한 명과 북한인 한 명 그리고 관련 업체 세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수사당국은 18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자국민 총혹옌 씨와 북한인 리현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거래에 관여한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그리고 신동무역 등 업체 세 곳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민인 총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3차례에 걸쳐 북한의 보석류와 시계 등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북한과의 교육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또다시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지난 16일 남중국해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2004년 3월 이후 지속해서 수행해온 훈련의 일환이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군의 이번 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일부 국가가 항행의 자유라는 핑계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어지럽히는데 견열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일가 등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데다 그들을 감싸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 자체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외국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진 않지만 마크에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에서도 맥주 많이들 마시죠. 이 북한 맥주 맛은 좋기로 유명하던데요. 자, 구수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맥주. 하지만 앞으로 맥주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업학자와 기후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주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서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의 수확량이 줄고 다른 원자재 비용은 올라 80년 후엔 맥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할 경우 주요 맥주 생산국인 아일랜드와 체코 등의 맥주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맥주 가격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5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데요. 연구진은 국제사회가 기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이 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13도로 무척 쌀쌀한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9도, 신의주는 6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20도, 함흥은 4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앞서 맥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1한우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이것처럼 좋은 것도 없다고 노래하는 Drinks After Work. 들어보시죠. 토비 키드가 부릅니다.
For a little while. Well, keep me company, catch me up. It's a whole lot better than being stuck in the drive time 9 to 5. I'd rather see you smile. A long day, no break. We made it to the middle of the week, and I'm thinking that I'm probably gonna need to get to know you casually. Just having fun, 2 for 1. Watch a good time get a little better. Ain't no ball and chain for the suits and the skirts. Just drinks after work. Drinks after work. Tell me what's it gonna hurt. Have a little drink after work. Been a long day and the boss don't get it. Don't you wanna take the edge off with some 7 and 7? Just crushing on a friend. Tell me what's it gonna hurt. Sipping and tipping some drinks after work. Long day, no break. We made it to the middle of the week, and I'm thinking that I'm probably gonna need to get to know you casually. Just having fun, 2 for 1. Watch a good time get a little better. Ain't no ball and chain for the suits and the skirts. Just drinks after wor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17일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1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만국 우편 연합 협약에서 탈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불법 합승 영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 재무부가 17일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발효된 교역 촉진법에 따라서 해마다 4월과 10월 미의회의 13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중국인민은행과 계속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느 나라도 이 환율 조작국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는 전에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4월에 기존의 이 5개국의 인도를 포함해서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환율을 문제 삼는 걸까요?
네, 이 환율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 나라 화폐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활동에서 이 환율은 아주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나 독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이 일부러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유리한 교역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네,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또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초과할 경우,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따져서 모두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 그리고 두 개 조건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적어도 두 개 항목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해당됐는데요. 중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5천억 달러가 넘는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1,300억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의 4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10억 달러, 그리고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6% 수준이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 기본 상식과 국제사회 인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하고 환율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하고 있진 않다는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위안화 환율을 도구로 이용해서 무역 경쟁에 대응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은 환율 제도 개혁을 하고 위안화 환율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미국 재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8일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6.94 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달러당 7 위안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과 중국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또 하나의 국제협약 탈퇴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14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국 우편 연합 협약이 불공정하다면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네, 1874년에 창설된 유엔 산하 정부 간의 기구로 전 세계 우편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9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데요.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편 요금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왜 이 만국 우편 연합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건가요?
네, 현재 만국 우편 연합 협약은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형 소포에 대해서는 약 40%에서 70%의 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유리해지고 가짜 상품과 마약 등의 유통이 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편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우편 업계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0.5kg가량의 소포를 우선 취급 우편으로 보내면 이 배송료가 7달러에서 9달러 정도 들게 되는데요. 같은 중량의 소포를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게 되면 2달러 50센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배달되는 것보다 같은 국내 도시로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싼 기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네,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크게 늘면서 미국은 해마다 3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당장 이 협약에서 탈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정도 탈퇴의 절차를 밟으면서 협약 조건을 다시 협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만약 협상이 성공하면 미국 정부는 탈퇴 통보서를 철회하고 만국 우편 연합 협약에 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뭘까요?
네, 미국은 2kg 이하의 소포에 대해서 설정해 놓고 있는 이 요금 상한선의 규정을 바꿔서 각국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샤르 후세인 총국장은 곧 미국 관리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미국이 실제로 탈퇴를 한다면 미국 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체나 운송업체들에게는 일단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미 제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이 협약이 구시대적이라면서 미국 당국에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아마존사는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또 하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제기구나 협약 탈퇴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유엔 인권 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한국의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한국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이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광화문 북측 광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택시업계 종사자들로 가득 찼는데요. 주최 측은 이 집회에 6만여 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택시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왜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시위를 벌인 걸까요?
예, 한국에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인 카카오사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카오사가 이를 확대해서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일종의 자가용 합승,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인 셈인데요.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정의 운송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업계 측에서는 일반 자가용이 택시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200만 대의 자가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업계 측은 이렇게 되면 전국 자가용들이 영업시장으로 들어오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사 측은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출퇴근 교통 혼잡도 막을 수 있어서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논란이 심각해지자 합승이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하루 두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또 전업기사로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별도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가용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도 2014년에 진출했다가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이 법에 막혀서 결국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이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그간 드러난 중요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중간선거 뒤에 여건이 되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언론에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회견한 내용이 17일 공개됐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회견에서 특검 수사가 적절하고 독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제프 센셔스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는 일인데요. 이 세션스 장관도 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관이 돼 있어서 스스로 특검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법무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최근에 좀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이 신문은 지난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있을 때 몰래 대화를 녹음해야 하겠다고 말했고 또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수정헌법 25조는 행정부 강요들이 연방의회에 요청해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죠.
네, 여러 차례 성명을 내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해고될 거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또 대통령이 그를 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나요?
네, 해당 보도 내용이나 이 보도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논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회견한 건데 저 여기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사람들이 특검 수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 수사를 증거가 뒷받침하고 또 적절한 자료를 썼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근거도 없고 밝혀낸 것도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자신이 둘러싼 사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자신이 현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 뜻에 따라 일한다면서 이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리를 지키고 특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특검 수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또 특검 수사 같은 일을 진행하고 감독하는 일이 자신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17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 일부를 공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이 특검이 수사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일반에게도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수사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보면요. 공개 내용 그리고 또 누구에게 공개할지는 이 특검을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특검이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 해당 보도에 나온 소식통은 특검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뮬러 특검이 핵심 혐의에 대해 거의 결론에 다가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핵심 혐의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이 내통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사법당국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예. 자,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관심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말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직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말을 이 뮬러 특검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현재 거의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가 자국을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군대를 불러서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게 이른바 캐러밴하고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이 중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무리를 지어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경에 와서 몰래 국경을 넘거나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도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최근에 많지 않은 사람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2천 명 정도로 이 캐러밴 행렬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 멕시코를 언급한 건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멕시코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멕시코를 횡단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멕시코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네, 뭐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합법적인 입국 사증이나 서류가 있으면 온두라스 사람 누구나 이 멕시코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캐러밴 행렬을 일반 이민자들과 달리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을 막으라고 경고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을 막고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온두라스에 제공하던 현금과 원조를 끊을 것이라는 점을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트위터에 자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들어가는 돈을 끊겠다면서 새 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보다도 이 국경 강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곤 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또 미국 이민법이 약한 것은 바로 민주당 때문이란 건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건 중간선거를 앞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민법과 국경 문제를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이 최근에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 자녀를 동반하고 가족이 함께 들어오다 잡히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건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연방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지난 9월에 국경 경비대원들이 약 16,000명을 잡았는데 한 달 기록으로는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언급했군요.
네, 맥코넬 대표가 17일 로이터 통신과 회견했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이 회견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충분한 의석을 얻으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네,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에 이런 시도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이 지난해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예, 그때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은 고 존 맥케인 의원, 수잔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커우스키 의원이었습니다.
자, 메코네 대표 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늘려서 이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원 중간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네.
맥코넬 대표도 이 계획은 앞으로 몇 주 뒤에 일어날 일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맥코네 대표의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면 건강보험을 뺏기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맥코네 대표 회견에서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산과 재정 적자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맥코네 대표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약자 그리고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누적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새 회계 연도에는 공화당이 지난 회계 연도에 대폭 증액된 이 국내 분야 예산을 꼼꼼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강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 5%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부릅니다. 당신과 함께할 오늘 밤을 기다렸다고 노래하는 Waiting for the Nigh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서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벅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펄벅 하면 중국을 소재로 한 장편을 쓴 작가라는 점을 떠올리는데요. 네. 바로 소설 대지가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자, 그런데 펄벅은 어떻게 해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펄벅은 1892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압살롬 사이덴 스티커와 캐롤라인이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잠깐 미국에 들렀던 해인데 이때 펄벅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펄이었습니다.
네, 펄, 진주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예.
생후 3개월 때 가족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펄벅이 거의 40년 동안 중국에서 살게 된 거군요. 자, 오래 살았어도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을 텐데 이 펄벅의 생활 환경은 어땠습니까?
펄벅과 그 가족은 중국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 어린 펄은 중국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 집에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중국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를 배우게 됐고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교육은 어떻게 받았을까도 궁금하네요.
펄의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가정교사를 들여서 그 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읽기와 쓰기는 물론 공자의 가르침이라든지 중국과 아시아 역사 등도 같이 배웠죠.
예, 그럼 대학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1910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랜돌프 맥콘 여자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펄은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존 로싱 버그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펄 버그로 바뀌었군요. 이 남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남편 존은 농업을 공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존은 나중에 중국 농업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죠. 이들은 결혼하고 중국 북부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선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가난한 그곳 중국인들의 삶은 나중에 펄벅의 여러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첫 딸이 장애가 있었다죠.
네,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1920년에 난 첫 딸 캐롤이 지적장애인 희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펄은 특수교육을 위해서 캐롤을 미국 뉴저지로 보냈습니다. 펄벅은 어린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으로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캐롤 때문에 엄마가 위대한 작가가 됐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
펄은 딸의 특수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써서 돈을 좀 벌자. 그래서 이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동풍, 서풍, 이스트 윈드, 웨스트 윈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이 소설은 서양에 대해 배워가는 한 중국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작 펄벅을 이략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건 그 다음 작품이었다지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펄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began to write, not having anything else to write about. I only knew China.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는 거라곤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작은 돼지였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왜 여러분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느냐,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쓰면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돼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돼지, 즉 Good Earth는 왕릉이라는 한 가난한 중국인과 그 부인 오란,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1년과 32년에 미국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죠. 펄버그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1932년에 펄버그는 대지의 주인공 왕릉이 죽은 뒤 아들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아들들, Sons를 펴냈습니다. 3년 후에는 중국 혁명기에 살았던 손자 왕유안의 이야기 분열된 집을 펴냈습니다. 이 소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옛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대에 걸친 세 소설을 다 합쳐서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1937년에는 대지가 영화로 만들어져 여러 부분의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대지가 어떤 점 때문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펄버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Now you couldn't imagine anything less interesting to Americans.
미국인들에게는 대지 이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대공황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설 대지는 미국인들에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위로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펄버기 첫 작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인이라면 영화에서나 잠깐 보던 그런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속의 이미지가 참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펄버그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을 읽은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고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점을 깨닫게 됐죠.
예.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산 펄버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실베이니아에 정착을 했는데, 그의 후반기 삶은 어땠습니까?
펄버그는 자신의 소설을 많이 출판해준 R.J. 왈시와 재혼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에서 그린힐스라는 농장을 구입해서 살면서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펄버그는 전쟁, 정치, 종교, 인간평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펄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not so much you lose the money because you can always make money.
전쟁의 슬픔 중 하나는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슬픈 일입니다.
펄버그의 사상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펄버그는 미국 흑인들의 민권을 옹호했고 또 여성의 권리 등도 옹호하는 글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펄버그는 모든 인종이 서로를 존중할 때만이 세계 평화가 온다고 주장을 했죠. 또 펄버그는 미국에서 많은 강연을 다녔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펄버그는 또 이 복지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대전으로 혼혈아, 고아들이 많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맞습니다. 펄버그는 1941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각지의 어려운 혼혈아들을 도왔습니다. 펄버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들을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말고 입양을 하라고 권장을 했죠. 펄버그 자신도 두 명의 혼혈아를 포함해서 7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네. 또 펄버그는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도 쓰고요.
맞습니다. 1963년도에 19세기 말부터 해방 때까지 한국 근대사 격동기에 살아간 한 양반 가족 4대 이야기를 쓴 소설이죠.
자, 그리고 1964년에는 한국에서도 이 펄벅 재단이 설립되죠. 이 재단을 통해 많은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되고요. 1968년에 나온 새해 라는 소설이 바로 이 한국 혼혈아를 소재로 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펄벅은 80세 되던 1973년에 타계했는데요. 집 근처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 세계 각지의 문화를 보호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작가의 정신은 국제 펄벅 재단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벅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spin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s South Korea sugarcoating North Korea's messages and exaggerating North Korea's intentions, do you think?
한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더 듣기 좋게 꾸미고 북한의 의도를 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to get the ball rolling forward on denuclearization talks.
한국은 북한이 한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죠. spin은 명사로 회전인데요. positive spin,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를 가졌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incentive는 장려책 또는 동기라는 말이어서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한국은 북한의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를 가졌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If we're not in the room, we really can't decide, you know,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
우리가 회담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spin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spin을 동사로 사용할 때 돌리다, 회전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ell the truth는 진실을 말하다인데요. spin the truth, 진실을 돌려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We really can't decide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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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회전시키다.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다. spin the truth, spin the truth, spin the truth, 진실을 돌려서 말하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s South Korea sugarcoating North Korea's messages and exaggerating North Korea's intentions, do you think?
한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더 듣기 좋게 꾸미고 북한의 의도를 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to get the ball rolling forward on denuclearization talks.
한국은 북한이 한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죠.
If we're not in the room, we really can't decide, you know,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
우리가 회담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spi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uice WRLD가 부르는 Lucid Dreams, 자각몽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love and I hate you, and I cannot change you, so I must replace you. Oh, easier said than done. I thought you were the one listening to my heart instead of my head. You found another one, but I am the better one. I won't let you forget me. I still see your shadows in my room. Can't take back the love that I gave you. It's to the point why I love and I hate you, and I cannot change you, so I must replace you. Oh, easier said than done. I thought you were the one listening to my heart instead of my head. You found another one, but I am the better one. I won't let you forget me. You left me falling and landing inside my grave. I know that you want me dead. I take prescriptions to make me feel a-okay. I know it's all in my head. I have these lucid dreams where I can't move a thing, thinking of you in my bed. You were my everything, thoughts of a wedding ring. Now I'm just better off dead. I'll do it over again. I didn't want it to end. I watch it blow in the wind. I should've listened to my friend in the past, but I wanted to last. You were made out of plastic, fake. I was tangled up in your drastic ways. Who knew evil girls had the prettiest face? You gave me a heart that was full of mistakes. I gave you my heart and you made heart break. You made my heart break. You made my heart ache. You made my heart break. You made my heart ache. You made my heart break. You made my heart break. You made my heart break again. I still see your shadows in my room. Can't take back the love that I gave you. It's to the point why I love and I hate you, and I cannot change you, so I must replace you. Oh, easier said than done. I thought you were the one listening to my heart instead of my head. You found another one, but I am the better one. I won't let you forget me. I still see your shadows in my room. Can't take back the love that I gave you. It's to the point why I love and I hate you, and I cannot change you, so I must replace you. Oh, easier said than done. I thought you were the one listening to my heart instead of my head. You found another one, but I am the better one. I won't let you forget me.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